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가 그들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성실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가며 죄가 죄인 것을 깨달으며 또한 성실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엎드렸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고 또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블레셋 지방에 가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을 또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힘없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그 지방에 가져가게 되고 또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이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블레셋 지방에 갔더니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방에서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해서 이 6장 1절을 보게 되면 7개월 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 복술자, 즉 점쟁이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소 두 마리를 택해서 그 암소 두 마리가 아이가 아니죠. 그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들을 택해서 그 암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해라. 만약에 이 암소들이, 두 암소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에 곧바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재앙, 모든 재앙이 일어나거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그 속건제를 들여서 보상하는 하기 위해서 금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독종의 모양과 또한 이 쥐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속건제 그 보상을 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소가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시골에서 그리고 조금 살아봤지만 암소들이 그 송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갈 때에 난리를 친답니다. 그 송아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엄청 울고 난리법석을 친답니다. 또한 이 송아지 그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둘러보지 않은 암소들은 그 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난리를 친답니다.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멍에를 매는 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낳은 송아지를 그 멀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암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술자, 즉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아온 암소들은 당연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마차를 끌고 갈 때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12절로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암소들이 이 벳세메스에까지 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한 역사를 해서 이 일이 이뤄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 암소들까지도 주장해서 곧바로 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5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복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암소들이 자르나 우라를 떠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가게 되면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상,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21절입니다. 비니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 6장에서 그 얘기를 받아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누이 함께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우상처럼 취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만 바란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상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우상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전쟁에서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셔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깨우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섬기고 거룩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비나입니다 비나에서 저 뒷마당에서 볼 수 있는 산신령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더 건강하게 되는 것, 잘 사는 것 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다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몇 밀리언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기를 원하죠.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메가 로또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뭐 200몇 밀리언 하나님 제가 저거 타면 제가 그냥 5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만 죄인으로서 이랍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런 걸 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우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어디 지방으로 갔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에벤에셀 가가지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한 다음에 빼앗겨서 아스도로 갑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막 그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에글론으로 갔다가 벳세메시라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다 보셨죠?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근데 이제 벳세메시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차를 때려 부셔가지고 그 나무를 장작으로 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두 암소를 제사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열어봤으니 어떻게 됩니까? 70명이라도 죽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19절에도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인구회를 생각해 보면 5만 명이나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학자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70명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은 겁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를 보게 되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 싹튼 지팡이와 십계명 투 타블렛 돌판, 그리고 항아리에 드는 건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뭘 상징합니까? 예전에 했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다 반역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다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덩어리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걸 뚜껑을 열었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소하시며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오른대로 소견대로 해서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죄인들을 그냥 죄로 가운데 빠져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나라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맹매하고 그런 겁니다. 똑같이 사무엘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태도를 봐라. 너희는 나를 우상으로만 섬기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나를 아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게 다가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구원 계획을 어디에서 해결하는 줄 아느냐?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뒤에 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피를 쏟아붓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법궤 즉 언약궤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그룹입니다. 여기서 그룹을 놓고 다른 지성소와 성소의 그룹을 수놓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그룹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룹들은 날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되어 있었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되 속죄소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어미로우신 통치권으로 이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아래에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싹튼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며 죄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또 특별히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늘 실패고 늘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말겠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9쪽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남유다가 망한 것 또한 그들의 죄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늘 하는 것은 죄이며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죄뿐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누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곳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태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의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무슨 얘기를 계속합니까? 인간은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보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이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게 또한 도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기꺼이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우상으로 대접하거나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을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며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살이 찢겨 나가시고 못에 박히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감사가 정말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때에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사연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며 끝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